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교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동맹국들 그리고 협력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화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양국 간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른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4일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지만 동맹국들이나 협력국들과 함께 대안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다른 선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신속한 진전이 없으면 이란 핵합의가 빈껍데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9일 재개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합 개발을 중단하면 서구 국가들이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러시아 당국자가 13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러시아 국영 IRI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동진 정책을 중단을 거부할 경우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에는 1987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이 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019년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벨라루스 법원이 14일 야권 지도자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중 불안을 조직하고 사회적 혐오를 선동한 혐의로 비디오 블로거인 세르게히 티아놉스키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벨라루스 현대사에서 선고된 가장 긴 징역형 가운데 하나로 지지자들은 그가 정치적 의도로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티아놉스키 씨는 벨라루스의 야권 지도자인 스베틀라나 티아놉스카야 씨의 남편입니다. 한편 티아놉스카야 씨는 남편에 대한 법원 선고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티아놉스키와 함께 재판을 받은 그의 지지자 5명도 징역 14년에서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티아놉스키 씨는 지난 8월 대통령 선거에 나가 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맞붙을 계획이었지만 출마 선언을 한 뒤 추포된 바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이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립 세턴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양자 차원의 군사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가능하다면 공동훈련 등을 위한 원활화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특히 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 국가에서 공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프랑스가 일본과의 협상을 공식 개시할 경우 호주, 영국에 이어 세 번째 협상 상대가 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실제 관련 협상을 개시했는지 묻는 교도통신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원활화 협정은 공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무기 수송 등 군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군 증강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고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증강해 긴장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내년 1월 말에 자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핀란드 정부는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국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긴장 완화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디지털 시대 사람들의 빼놓을 수 없는 소통 공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인 트위터가 Only on Twitter 2022를 발표했습니다. 올 한해 세계 사람들이 트위터 세계에서 무엇을, 누구를, 또 어떤 글이나 영상을 제일 좋아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는지를 정리해보는 2021년 올해 최고의 트윗을 결산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 공감을 받은 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린 미국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아침에 올린 글인데요. 40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요. 가장 많이 공유된 글, 리트윗된 글은 해시태그 Stop Asian Hate가 달린 한국의 팝그룹 방탄소년단의 게시물로 100만 번 이상 리트윗됐습니다. BTS를 좋아하는 전 세계 팬그룹과 4,2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계정 추종자들, 팔로워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트위터 측의 설명인데요. 미국 사회 안에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트위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텔레비전 쇼는 Big Brother Brazil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 낯선 사람들이 24시간 함께 지내는 것을 지켜보는 리얼리티 쇼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투입됐고요. 한국인들이 만든 화제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은 1억 3,200만 명이 시청했다는 소개와 함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텔레비전 쇼 3위에 자리했습니다. 2021년 트위터 세계 스포츠 경기 및 이벤트 분야 최고 인기 주제는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대회 개최 전부터 세상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트위터 세상에서도 그 관심이 반영됐고요. 글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다양한 표정과 문양의 이모티콘 가운데서는 우는 얼굴이 1위, 기뻐서 눈물 흘리는 얼굴 모양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새벽까지 비나 눈 내리겠고 평안북도 지역만 맑겠고 대체로 구름 많이 끼는 날씨입니다. 동쪽으로는 함흥은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요. 양강도는 오전까지 가끔 눈이 이어지고 김책은 밤부터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은 1에서 5cm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풍산과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12도로 가장 낮습니다. 희산이 영하 10도, 중강이 영하 11도, 평양은 2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2도, 개성 3도, 함흥청진 영하 1도, 원산 4도, 장전 6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삼전은 낮 최고가 영하 4도, 희산은 영하 2도, 중강 0도입니다. 평양 6도, 신의주 5도, 청진 7도, 해주, 개성, 함흥 10도, 원산 장전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고 서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먼바다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고 또 먼바다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고 영내 국가들과 군사,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국 본토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미 라이시 등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이 텐안먼 추모 집회 참석과 관련해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에 영국에서 열린 이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마치고 1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요. 16일까지 이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돌아보고 귀국합니다.
네네.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는 인도네시아가 첫 방문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3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났고요. 14일에는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또 대학 강연 등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 또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 기조를 이뤘습니다.
네, 최근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은 이전에 이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해온 아시아 중시 정책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큼 미국의 번영에 중요한 곳이 없다면서 아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당시에 이 경제적으로 특히 부상하고 있었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발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블링컨 장관은 14일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해간 연설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면서 강요와 위협이 없는 현상 유지에 모두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중국을 빗대서 말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은 인도 태평양에 속해 있는 그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영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에 중국의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일본과도 이 동중국해 선두를 놓고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타이완과 사이에는 좁은 길목인 이 타이완 해협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까지 자유롭고 개방적인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거라고 거듭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인 동맹, 우방과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남아시아, 메콩강 일대에서 태평양 섬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외교, 군사, 정보 전략을 도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서 국영기업 보조금 지원, 또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 수출을 금지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동맹들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개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연계, 공급망의 다변화, 사회기관시설 투자와 확대, 기술혁신도 미국과 아시아 협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13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만났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두 사람이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더불어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기후위기, 신종 코로나 팬데믹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이 인도네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강력한 지지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지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가 내년에는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이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G20 의장국은 순번제로 돌아가는데요. 당초에 인도가 내년에 의장국이었는데 지난해 이 두 나라가 의논을 해서 인도네시아가 먼저 내년에 의장국을 맡고요. 2023년에 인도가 의장국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입니다. 오미크론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영국에서 13일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슬프게도 오미크론 감염 환자 최소한 한 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첫 번째 사망 사례인가요?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사망으로 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달에 보츠와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후에 곳곳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가 많았던 그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시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이 사망자 발생을 확인하면서 오미크론 증상이 가볍다는 생각은 제쳐두고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영국도 방역 조처 강화하고 있습니까?
네, 영국 정부는 이 급격한 확산세에 사망자까지 나오자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추가 접종 전면 확대식을 앞당겼습니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과의 전투에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국 본토에서도 첫 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중국 수도 이 베이징과 가까운 이 텐진에서 14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본토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발견됐다는 건가요?
네, 홍콩에는 이미 오미크론이 유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두 건의 오미크론 변종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홍콩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홍콩 정부는 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 두 달 뒤면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요. 두 달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오자 방역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 감염자를 확진자 통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확인은 했는데 왜 확진자 통계는 안 넣는 겁니까?
네, 무증상 환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없으면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텐진 지역 보건 당국도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다고 보고하면서도 이 신규 확진자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국제사회는 다른 이유로 이 동계올림픽 대회를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 또 홍콩 자치 침해 등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외교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프랑스는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유럽연합 쪽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연합은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은 현재 공동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 이어서 오스트리아도 반대 입장을 보여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의 여러 민주화 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까?
네, 홍콩 법원이 13일 지미 라이 씨 등 홍콩의 민주화 인사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최장 14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홍콩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난번 민주화 기념 촛불 집회에 참석하거나 참석을 독려한 혐의입니다. 홍콩에서는 태난먼 사태 이듬해인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규모 기념 집회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매년 해왔던 행사인데 왜 이번에는 불법 집회로 규정이 된 겁니까?
네, 홍콩 당국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이 촛불 집회를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반중국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방역을 구실로 내세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미 라이 씨,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인사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폐간된 빈과일보 창업주의자 홍콩의 유명한 재벌인데요. 빈과일보는 홍콩의 대표적인 친민주 반중국 성향 일간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미 라이 씨는 이미 복역 중인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미 라이 씨는 이미 다른 불법 집회와 관련해서 총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홍콩 법원은 이날 태난먼 집회와 관련해서 라이 씨에게 13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복역 기간이 더 늘어난 거네요?
네, 지미 라이 씨는 올해 74살인데요. 현재 지미 라이 씨는 홍콩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테러, 국가 전보, 외세 결탁 등이 중범죄라서 중형이 선고되는데요. 만일 라이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실상 종신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라이 씨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8명 가운데서 지미 라이 씨 외에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로 초항턴 변호사, 또 민주화 운동가인 기네소호 씨가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12개월 형과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지금은 해산된 홍콩 시민지원 애국 민주운동 연합회의 지도자 리처겐 씨를 비롯한 나머지 5명도 각각 4개월 반에서 14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지미 라이 씨는 법원의 선고에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네, 지미 라이 씨는 이 선고에 앞서서 손편지로 탄원서를 썼는데요. 변호사가 대독한 탄원서에서 라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만일 불의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게 죄가 된다면 자신은 진실, 선, 정의를 선포하다 피 흘리며 죽어간 이 젊은이들과 영광 그리고 부담을 함께 나눌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들은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모두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초우 씨 역시 탄원서에서 권력자들이 기소와 투옥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다면 실망하게 될 거라면서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를 결집하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복원하라고 미 항소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미 공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군인 27명을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폐기하겠다고 밝혔던 이 멕시코 잔류 정책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방법원이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또다시 가로막았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13일 멕시코 잔류 정책을 즉각 복원하라고 명령한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멕시코 잔류 정책은 다시 시행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책은 이미 지난주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에서 복원 결정이 나오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항소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복원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지난 6일부터 재시행되기 시작했고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86명의 이주자가 이미 멕시코로 돌아갔습니다.
네, 멕시코 잔류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 MPP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 정책이 시행이 들어간 이후 6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가 멕시코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MPP, 그러니까 이민자 보호 의정서를 왜 도입했던 겁니까?
네,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면 이민법원 출석 날짜를 받고 미국 안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이 망명이 거부당할 걸 우려해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와의 협의해서 이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망명 심사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폐기한 거군요.
네,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살인이나 납치, 강간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이 MPP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즉각 MPP 신규 등록을 중단했고요. 6월에 이 정책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폐지 결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거고요.
예, 지난 8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 매슈 캐스메릭 연방판사가 MPP를 다시 복원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불법 이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안보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그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정을 심의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네, 자,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가 절대 우위에 있죠?
맞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정책 유지에 뜻을 모았는데요. 이 대법원은 짤막한 결정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MPP를 폐지하는 것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요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항소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 MPP의 재시행을 결정한 겁니까?
네, 제5 항소법원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판결문에서 이 MPP를 폐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는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행정절차법은 정부기관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절차 과정을 규정한 연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폐기 결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 잔류 정책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데 국토안보부는 단순히 새로운 문건이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이런 대규모 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의 결정엔 의회가 투입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법적인 검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항소법원이 절차상의 문제 외에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 정부의 MPP 폐지 노력은 이민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법에 따라서 비시민권자는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억류되거나 되돌려 보내줄 수 있다고 판결문은 적시했습니다.
네. 자, 항소법원의 결정에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아직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해당 사안은 뭐 다시 대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일단 유예해달라는 긴급심리 요청이었고요.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군복을 벗게 될 군인들이 나오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미 공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에 대해 전역 조치를 했습니다. 미군 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후로 전역 조처가 된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건데요. 앤 스테파넥 미 공군 대변인은 18일 이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비자발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군들이 백신을 꼭 맞아야 했던 그 의무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 언제까지였습니까?
예,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이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이르는 주방위군, 예비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군이 예방 접종 시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공군의 백신 접종 완료 시한은 전군 가운데 가장 이른 지난달 2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백신을 맞지 않았던 군인들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스페타넥 대변인은 이 공군은 지난달 2일까지 전 장병에게 백신을 맞을 걸 명령했다며 수천 명이 백신을 거부하거나 면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27명은 백신과 관련해 행정적 전역 조치가 된 첫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전역 대상이 된 군인들에 대해서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스테파닉 대변인은 이들은 모두 이 첫 사병 복무 기간을 수행 중인 대원들로 젊고 하위 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27명은 뭐 의학적인 이유나 행정적,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면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퇴역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명령 불복종, 이런 이유로 전역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게 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조치에는 징계가 우선적으로 따르는데요. 스테파닉 대변인은 올해 3분기 동안 명령 불복종으로 전역당한 군인이 약 1,8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공군은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에 대한 준수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강제 전역당하거나 수당이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전역 조치가 난 군인은 2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백신을 거부하는 군인들은 모두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예, 최근 공군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공군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고요. 백신 면제 요청을 한 군인은 4,700명이 넘습니다. 뭐 따라서 더 많은 공군이 전역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이 공군의 백신 1회 이상 접종률은 97%가 조금 넘습니다. 한편 이 해군과 해병대는 이 백신 접종 마감 시한이 지난달 28일이었고요. 육군의 마감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간인이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이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 추진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예,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연방대법원이 이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을 막아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자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에 굉장히 분노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어 텍사스주의 법을 모델로 삼아서 총기 규제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기 규제하고요, 낙태제한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바로 텍사스주가 만든 낙태제한법에 독특한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텍사스주가 만든 낙태제한법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되 이를 단속하는 주체를 주 당국에 두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이 임신한 지 6주가 넘은 여성에게 낙태시술을 제공한 의료진이나 이를 방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 당국이 소송 전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따와서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 뉴섬 주지사의 설명입니다.
네, 이 총기 규제 위반 사안에 대해서 주 당국이 직접 나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설명인가요?
맞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제조나 유통, 판매 등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파괴적인 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소송 위협을 더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사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먼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현재 회기는 끝났고 내년 1월에 재소집될 예정입니다. 공영 라디오 NPR 방송은 통상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8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캘리포니아 주라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화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달리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NPR 방송에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뉴섬 주지사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기 소유는 수정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 반면 낙태는 그렇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달리주 상원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주는 이번에 추진이 예고된 신규 법안 말고도 총기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총기를 규제법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총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반드시 모든 공격용 무기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 총기 탄환을 거래할 때는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신원 조회를 거쳐야만 탄환을 셀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또 1989년부터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연방법원이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예, 항소했습니다.
네. 자,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를 갖고 있거나 또 판매하는 등의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지난 7월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등록된 총기는 약 117만 정입니다. 권총 판매는 앞선 해에 비해서 약 65% 늘었고요. 장총 판매는 46% 늘었습니다.
네. 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는 총기로 인한 사망 사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총기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7.2명인데요. 매사추세츠와 뉴욕, 뉴저지 등과 함께 가장 사망률이 낮은 7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가장 총기 사망률이 높은 주는 알래스카주로 10만 명당 24.4명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파리 평화조약 체결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연맹 창설을 위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려면 상원의 비준을 얻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연맹에 가입하기 위해 상원의 승인을 받는 것은 험난한 길이 예상됐습니다. 국제연맹 가입 비준 문제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화당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앞서 윌슨 대통령은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할 협상 대표단을 구성할 때 대표단의 공화당원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평화협상단의 공화당원 지명을 거절했던 일은 결국 공화당에 의해 움직이는 상원의 승인을 얻는 데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원에서 국제연맹 가입 비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물론 협상 대표단 구성 같은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윌슨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의 헨리 캐벗 로지 상원 의원처럼 아예 대놓고 윌슨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요. 로지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의장입니다. 그런데 로지 의원이 한 친구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세상 누구도 윌슨 대통령만큼 미워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현실은 윌슨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국제연맹 가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상원에서 연설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에 포함된 조약을 승인하고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비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자유국가가 연합해서 침략 행위를 종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자유를 추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위대한 의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 의무를 거부하고 세상의 심장을 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나아갈 길만을 비춥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파리 평화조약 비준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국제연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국제연맹 조약이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외교적 전통에 어긋나고 미국의 자유와 독립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치고 상원 전체 회의에 보낼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위원회는 약 40건에 달하는 항목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만약 수정한 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조약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타격일 겁니다. 윌슨 대통령이 유럽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또 얼마나 공을 들여 힘들게 이뤄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엄청난 군중의 환호와 응원을 받으며 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정작 본국인 미국에서는 의회의 비준을 받기가 힘든 처지가 됐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에서 상원이 국제연맹 조약을 거부할 움직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 윌슨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의원들 손에서 빼내서 미국 국민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국제연맹 문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일반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여론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죠. 만약 미국인 사이에 국제연맹 조약을 지지하는 여론이 충분히 일어난다면 상원에서도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일반 대중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전국으로 연설하러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상원을 움직이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미국인이 국제연맹을 지지한다면 상원이 결코 조약 비준을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국제연맹 조약은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파리 평화조약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유럽에서 평화회담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연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윌슨 대통령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법에 따라 미국 상원은 조약 비준 여부를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상원에서 조약 비준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일반 대중을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하고 상원 표결을 압박해달라고 호소하기로 했고 마치 선거운동을 하듯 전국으로 연설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가족과 주치의는 전국을 돌며 연설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윌슨 대통령이 최근 병을 앓고 난 뒤부터 몸이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주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고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제연맹 조약을 지켜내고 상원의 비준을 얻어내는 일이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1919년 9월 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연설을 하기 위해 수도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특별 열차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이미 언급된 말이라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대명사, he, she, it 등 대명사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ere is the key?
It is on the table.
Where is the key? 자동차 열쇠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에 열쇠, the ke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it이라는 대명사를 써서 It is on the table. 그거 책상 위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이미 언급했던 단어나 상황 등을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쇠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key? 라는 질문에 key, K-E-Y, 열쇠라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 it을 사용해 It is on the table, 책상 위에 있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명사는 크게 사람, 사물 등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I, you, he, she 또는 사물이나 상황 등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this, that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제기 대명사 myself, yourself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소유 대명사 mine, ours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매일 문법 시간에는 미국인들이 어떤 특정 사물을 대명사로 표현하는 경우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대화에서 it, 베이 등의 대명사를 흔하게 사용합니다. 또 간혹 차나 배, 우주선 등 어떤 큰 사물에 대해서는 3인칭 여성 대명사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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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문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틀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다만 대화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인들은 간혹 이런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ve rewatched Star War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Really? The first one? Star Wars, A New Hope?
That's the one. You know, it got me thinking about pronoun usage.
Pronouns? Like I, they, he, she?
Yes, exactly. And I noticed something about Harrison Ford.
How good-looking he is?
Well, yes. But also how he used the pronoun she.
Right. He uses the pronoun she to refer to his spaceship, the Millennium Falcon.
That's right. I've rewatched Star War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오랜만에 스타워즈를 다시 봤어요. 스타워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상 과학 영화입니다.
Really? The first one, Star Wars, A New Hope?
정말요? 스타워즈 1편, 새로운 희망 말인가요?
That's the one. You know, it got me thinking about pronoun usage.
네, 바로 그거요. 그런데 그 영화는 제게 대명사의 사용법에 대해 생각나게 했어요.
Pronouns? Like I, they, he, she?
대명사요? I, they, he, she 같은 것 말하는 건가요?
Yes, exactly. And I noticed something about Harrison Ford.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해리슨 포드에 대해 뭔가 발견했죠. 해리슨 포드는 스타워즈에서 한 솔로 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How good-looking he is?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Well, yes. But also how he used the pronoun she.
그래요. 하지만 그가 대명사 sh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말이에요.
Right. He uses the pronoun she to refer to his spaceship, the Millennium Falcon.
영화 속에서 해리슨 포드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 밀레니엄 팰컨을 말하며 she, 그녀라는 3인칭 여성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he, she, it 등 이미 언급된 말을 다시 반복해서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대명사, 대명사의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